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요즘은 참 이게 재밌는 것이 많고 스마트폰만 있어도 하루 종일 혼자서 재밌게 놀 수 있는데 제 어릴 적 시골에서는 참 있는 게 없고 없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일 재미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찬양하고 율동 배우는 게 참 좋았고 여름과 겨울에 수련회 가는 거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교회 친구들하고 노는 게 유일한 어린 시절 낙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그곳에 경상도 시골입니다. 보수적인 교단에서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어른 대접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른 대접하는 첫 번째 신호가 이제 주일 대회 참석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만 되면 이제 우리는 어른과 함께 주일 대회를 참석하고 주일 오후 예배, 뭐 수요 저녁 강회 뭐 이런 데도 오라고 이렇게 초청을 잘 열심히 받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수요 강단에서 에베소서 강의 설교를 아버님이 시작하셨는데 그게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마다 거기에 참석을 했고 열심히 노트 필기를 하면서 이렇게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전교인 에베소서 1년 만에 끝난 다음에 시험을 봤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교회에서 1등을 했어요. 그 정도 열심히 그것을 이제 배우고 쓰고 그랬는데 맨날 집에서만 보는 아버지가 에베소서 강해를 이렇게 풀어주시는데 참 신비롭고 너무 감동적이고 때로는 충격적이고 그랬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19절에 나오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부분을 이렇게 하시는데 참 하나님 영광에 압도된 설교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힌 설교자의 모습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아름답다, 그런 감동을 그 어린 시절에 받았습니다. 그때 뭐 정한 건 아니지만 아마 그때의 그런 감동이 제게 어떤 설교자의 꿈을 품게 하는 시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제게 좀 특별한 성경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을 이 본문은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 단락으로 된 것 중에 명문 중에 명문입니다. 이 기도를 읽고 묵상하고 나의 언어로 또 이렇게 전환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다면 가정과 후손과 공동체에게 아주 큰 하나님의 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나요? 그냥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누구신가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특별한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 걸까요? 교리적으로 보면 우리 사도신경도 우리가 이제 매주마다 고백하지만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는 그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는 그 놀라운 비밀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예수의 이름을 인격적으로 마음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그 제자들의 기도에 동참하고 그 기도의 주역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름, 자녀의 이름, 상속자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그 본질을 꿰뚫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과학자가 어떤 새로운 것을 하나 발견하고 그러면 학명을 붙이고 그것을 논문으로 발표하고 그렇게 하겠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고 그 모든 본질을 꿰뚫고 붙잡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권위를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겸손의 표현입니다. 또 감사의 표현이고 소통의 방식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그 사랑이 하늘의 모든 그 가치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흘러내려오게 하는 그런 소통의 통로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먼저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는 것. 우리는 이 바울의 기도에서 이 특별한 표현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또 듣고 알고 또 기억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세상은 참으로 겉사람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남의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외모에 그렇게 지나치게 집중하기도 하고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그 네트워크에 가입하기 위해 열을 내기도 하고 정말 필요한 공부 이외에 남에게 보이기 위한 학벌을 치장하기도 합니다. 그나마 그것도 비정상적인 방법을 활용하고 동원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문화는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의 핵심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하는 데 최고의 전략가,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로마 제국의 탑4에 드는 대도시인 이 에베소는 그런 세속주의 문화의 아주 실험소 정도가 아니라 아주 공연장이 되어 있었을 것이고 세속의 문화가 거리거리마다 넘실대고 있었을 겁니다. 바울은 그런 세속의 에베소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따라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필요했던 것만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속사람이 강한 그런 자녀들로 우리가 양육해야 합니다. 속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셔야 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는 것이고 말로 표현된 것이 또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써서 지키려고 막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보좌의 중심에 좌정하시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간구하고 또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CCC에서 우리가 배운 그 사형리에 나오는 마지막 그림들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 보좌 바깥에 계시는 그림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 보좌의 중심에 거한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사실 그 사이에 그림이 하나 더 있어요. 예수님이 마음의 보좌 밖에 있는 사람은 불신자인 상황이고 예수님이 보좌 안에 들어오면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된 것인데 보좌의 중심에 앉기가 또 이 만만한 싸움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는 들어오셨는데 보좌에 앉으시지 못하고 집 거실 어느 구석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밀려나시는 그 중간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 그림을 그려놓으면 그거 하려고 할까봐 그 전도제에는 그림이 두 개 있습니다. 뭐 세 개 있는 그림도 있는데 좀 약식으로는 두 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보좌의 중심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발밑에서 기쁨으로 제자의 삶으로 청지기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주님은 인격적이시고 성령도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 관계성 속에서 얼마나 친밀하고 또 얼마나 소원해지느냐에 따라서 그 싸움은 계속하여 오늘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은 이루어졌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지식적으로만 신학적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금도 흘러내리고 그렇게 성품이 계속하여 담길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그런 훈련을 그런 추라이를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얼마나 영향력 있게 드러나느냐 거기에 그 성패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바울은 이제 성도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계시도록 간구하면서 그에 더하여 그 일이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만난 성도들에게는 또다시 회개하고 또다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이 놀랍고 위대한 사건이 우리 삶 가운데 더욱 깊고 더욱 강하고 더욱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이 일이 반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성도들의 마음이 충만하여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수지가 있는데 바닥이 다 드러나도록 쫄아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주 뚝에 찰랑찰랑 찰 정도로 아주 충만하여 있는 그런 모습을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한번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뉴저지 이쪽 지역 이렇게 신방하고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좀 군데군데 호수가 많아서 갈 때마다 호수에 눈을 주고 아 이런 충만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믿음 가운데 우리의 언어 가운데 참 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하며 이렇게 운전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그 에베소라는 세속의 도시 가운데 이 뉴욕, 뉴저지 이런 세속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똑같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열등의식이 많고 피해의식이 많고 항상 아쉬운 소리만 하는 그런 모습을 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손해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한 일을 믿음으로 참는 것만이 신앙의 모습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즐거운 불편함입니다. 사실 이제 어제 있었던 따끈따끈한 일인데 어젯밤에 큰아들하고 좀 이렇게 말을 하다가 좀 이렇게 쨍한 일이 있었어요. 그 아이가 뭘 해도 돼요? 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너무 빨리 안 돼 이렇게 얘기했더니 왜요? 하는 거예요. 덩치가 이제 저만해졌는데 왜요 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툭툭툭 울어요. 그래서 왜 그게 그렇게 마음에 불편하냐 그랬더니 저는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이해가 충분히 됐습니다. 저도 목사 아들로 자랐고 걔도 목사 아들로 자라고 있습니다. 못하는 게 너무 많아.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못하는 게 많은 게 자유롭지 못하고 생각해서 답답할 수도 있지만 참 그게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게 있다. 그 말을 이제 막 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뒤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있다는 게 아빠한테 얼마나 불편한지 모른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엄마라는 존재, 아내라는 존재가 있어서 불편한 게 많은데 그 불편함이 나를 지켜준다. 그 불편함을 의식하는 것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 너의 생각 속에 아빠의 이 평소의 생각 속에 뭐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겠냐?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 내가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것, 나에게 아들들이 있다는 것, 내게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 내가 목회자라는 것, 이런 것들이 나를 지켜주지 않겠냐?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아무도 나를 모르는 어떤 곳에 내가 갔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또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그 많은 자유는 자유라기보다는 방종일 수 있다. 불편함을 그것이 우리를 오히려 살릴 수 있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얘기하다 보니까 한 시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한참을 듣더니 참 많은 걸 얘기했고 많은 걸 깨닫고 또 한 단계 좀 더 깊은 대화 또 좀 더 나은 그 다음 수준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속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즐거운 또 거룩한 불편함을 주는데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자랑이고 보람이고 긍지인 것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간결하고도 웅장한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어야 하고 기도는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고 신앙생활의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교회로 인도합니다. 성경에서 교회의 영광에 대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교회론의 보물창고인 이 에베소서를 우리 대림절 기간 함께 묵상하며 교회의 꿈, 또 성도의 정체성을 더 깊이 확인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회의 꿈, 교회의 비전, 교회의 영광, 교회의 사명,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소설을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에 담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의 기도처럼 그렇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도록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지속적으로 계시고 충만하고 풍성하게 그렇게 임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내어드리고 그렇게 경건을 향한 훈련과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그 자비를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넘치도록 한량 없으신 주의 은혜와 주의 임재하심이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역전하도록 은혜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